지난 금요일에 박정수 자매님 모친이신 우리 김진선 어르신 소천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아침에 이제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르신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찍은 그런 사진이고 아마 간증하는 사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마 하여튼 생신 이런 거 축하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여쭤봤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 그런 나이 기준에 따라 97세라고 그랬어요. 97세. 그래서 김진선 어르신은 이북에서 태어나서 처녀 때부터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다가 결혼한 이후에 6.25 피난 지역 강화도 인근의 양촌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다. 1967년도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권신찬 목사님의 3.1 전도 집회 거기 참석하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복음 선포 이 말씀을 듣고 단번 속죄 영원한 구원 죄들의 용서, 다시 태어남, 이 기쁨을 얻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영적인 건강을 누리시며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백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이 어려운 모든 거 모든 시간 겪어내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사시다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 하늘 왕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지난 한 90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 어르신 정도 연세가 되면 달구지 타고 다니고 뭐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바뀌어서 지금 핸드폰까지 이렇게 하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눈으로 목격한 그런 세대, 또 특별히 6.25 전쟁이라고 하는 진짜 참혹한 이와 같은 그 비참한 사태를 3년 동안 겪고 극심한 가난 겪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한 그런 그 세대인데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이런 그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구원의 기쁨 이걸 끝까지 지키며 지난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매우 매우 기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기뻐할 그런 일이에요. 돌아가셔서 우리가 육신의 얼굴은 더 볼 수가 없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 구원이 흔들리면 예수님을 믿고도 심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번 속죄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구원, 구원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한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상적인 말이 된 것 같아요, 구원. 그런데 실제로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한번 구원 받으면 왜 이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가? 그래서 오늘은 왜 믿는가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보면 그러면 결국은 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한 거를 딱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딱 이렇게 외워갖고 답을 쓰는 사람이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답을 잘 모르면 그냥 횡설수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횡설수설. 저도 아이들 채점하면 횡설수설 나오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면 간결하게 딱 이렇게 해서 딱 적어야 이 사람이 이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횡설수설 이게 되면 참 이게 구원은 받아서도 이게 불쌍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알긴 아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뇌를 주고 머리를 주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라는 능력을 줬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횡설수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다 그냥 저도 그냥 타이핑 쭉 그냥 타이핑 쳐갖고 그래갖고 정리해갖고 온 거예요.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이거 뭐 책에 가서 읽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오늘 나도 내가 믿는 구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하는가를 이렇게 적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게 오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그 구원 아주 총정리한 거다. 여기에 여러분이 뺄 것도 있고 뭐 더할 것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뭐 간증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서 전달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 3분 설명하고 손 들라고 구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2, 3분 설명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손 들라고 그러고 이름 적어갖고 내면 구원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가장 논리적인 그런 분이고 이성적인 분이고 하면 이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 시스템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세상 어떤 시스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스크립트도 이제 올려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도 보시고 이렇게 설명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 답이 100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이런 정도의 요소는 있어야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좀 드시고 오늘은 좀 졸지 마시고 다른 때 조는 건 제가 뭐 졸아도 너무 하나님 말씀 은혜가 돼서 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정신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제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인간이라면 이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나는 와서 지금 왜 이렇게 그냥 뭐 경상도 몰라 뼈 빠지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결국은 내가 죽는데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끝나고 지금부터 한 4천년 전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100세를 살지 못합니다. 70, 80 살면은 강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 수명이 좀 늘어나지만 어찌됐든 100세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죽으면 이걸 다 끝인가. 이렇게 푸주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 이렇게 다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잘라서 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나도 저런 건가 이렇게. 이게 그냥 고깃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개나 소처럼 인간도 죽으면 이렇게 그냥 쭉 잘라가고 이렇게 되면 해서 썩어 없어지는 이런 존재인가. 아니면 푸주간에 걸려있는 소 저거 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 있는 개하고 나는 좀 다른가. 인간이라면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생각을 안 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이 인간의 기능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이 뭔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고심했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의 그 사고 이런 그 체계에서 나온 이 결론이 뭐냐, 철학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종교를 창시했다는 사람, 아주 유명한 무슨 철학자 100%가 죽음이 뭔지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입니다. 죽음이 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유명하다는 소크라테스, 부처, 무함마드, 유명한 철학자 칸트, 뭐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니체, 프로이드, 또 찰스 다윈이라든지, 또 요 근래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다니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죽는지, 죽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으면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체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어떤 철학이든 종교든 인간 체계 안에서는 사람이 왜 죽는지, 그렇죠? 어떻게 죽음이 왔는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걸 기독교를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이런 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왜 죽음이 왔고 어떻게 사람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왜 그래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창조된 존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겪고 결국은 사라지는 이런 인간에게서 나온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은 다 창조된 존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으면 이걸 만든 창조자가 있고 이건 만들어진 작품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생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생깁니까? 그렇죠? 우리를 만든 우리보다 모든 것이 월등한 이와 같은 존재가 없이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창조자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전에도 I am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I am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영원전은 I was라고 얘기해야지 I am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영원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I am, 그렇죠? 지금도 I am,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지나도 그때도 하나님께는 이런 시간 공간의 개념에서 그때도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will be가 아니라 I am, 우리는 I will be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다가올 그런 시간 이거 전혀 상관없이 항상 I am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는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가서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를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밀하게 창조할 수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 수 있어도,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그런 영역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6일 동안에 24시간의 그 6일을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1장 26절 27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여성과 남성으로 그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창조물하고 달라요. 그거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육신은 죽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저 얼굴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제 몸인데 이건 그냥 텐트와 같이, 진짜 저는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그게 저예요. 이 정동수라고 하는 이 인간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나 개나 닭은 죽으면은 그런 그 영이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소멸이 되고 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그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영원토록 불멸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든지 영원히 하나님 떠나 지옥에 가서 살든지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우리가 보통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우주 공간 만들고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된 존재가 내가 나를 창조한 분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이다가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추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존재들 또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기 위해서 드디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 3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아주 간교한 자예요. 이 뱀이, 우리 공산주의자들 요새 보잖아요. 얼마나 간교한가. 그게 다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교한 겁니다. 인간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한 거예요. 아주 이 마귀가. 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걸 왜곡을 해서 꼭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곡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자에게 나타나서 뱀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3장 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하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왜곡을 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인간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전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전가될 수 있도록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일이 먼저 생기고 죄를 짓는 순간에 육신적으로 죽는 일은 한 930년쯤 지나서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성경의 죽음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리.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생겼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며 서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였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영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대로 그냥 한번 태어난 이 상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말고 저 하늘에서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를 성경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수태가 되고 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인생 전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심지어 죽는 그 순간 거기까지가 다 죄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대로 두면 누구나 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둘째 사망, 영원한 불호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걸 그걸 듣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그날 또 발표를 하세요. 그 구원배역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드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여자의 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 발표를 하십니다. 그날 자,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이 문제를 저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질문 드렸잖아요. 왜 죽느냐?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육적인 죽음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다가 잠시 이제 멈췄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죄들이 영원 무궁토록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있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죄들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하나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내 말을 믿냐 믿지 않냐.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따먹고 안 따먹고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믿느냐 안 믿느냐를 뭘로 판단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누구신가, 어떻게 구원받는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이제 이후에 2000년쯤 시간이 지나서 지금부터 이제 한 4000년 전쯤에 BC 한 2000년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갖고 그래갖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잖아요. 제가 뭐 아들이 없는데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5절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손을 끌고 나가시니 저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될 거다. 그랬더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내가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걸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 지금 내가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별들처럼 내 씨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많은 헌금을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드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걸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죄덩어리에 아브라함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많이 이 일 전에도 죄를 짓고 죄덩어리에요. 이 일 후에도 죄를 짓고 죄덩어리에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믿음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공평한 그런 방법이에요. 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식, 무식, 인종 상관없이 믿는 건 돈 없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건 뭐예요? 저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에 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저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고 믿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내가 죽으면 가서 회개 보고할 분 유일한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저분이시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가서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receive 받아들인 사람들 이번에 배구하고 그러면 서브하면 receive 하잖아요. 받잖아요. 받아들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뭐예요?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빈부귀천 그래서 남녀노소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목사다 아니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뭐 이렇게 내려온 기독교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다. 이게 기독교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가장 공평한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럼 왜 은혜로 되냐? 왜 은혜로 되냐? 우리 한번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49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한 한 부귀영화, 나 명예 많이 가졌다, 뭐 좋은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거 관한 한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우리가 다 팔려나갔는데 이걸 다시 사오는 일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돈 많고 재물 많고 명예 많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주 뛰어나다 해도 자기 형제를 죄의 이런 시장에서 구속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8절 보세요. 중요한 거 킹잼 성경 읽다가 괄호가 나오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말에 괄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역자들이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해서 이걸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을 구속하는 거 죄의 시장에 팔려나간 이 사람의 혼을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사람이 영원토록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so, 영어로 얘기하면 so precious 너무 귀중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너무 귀중하고 그래서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건 하나님이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기든 물이든 햇빛이든 부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옷이나 이런 건 꼭 필요치 않아요. 대충 입어도 괜찮아요. 이게 자동차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기든 물이든 이런 거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10분만 없으면 다 얼어 죽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모든 건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해서 지옥불 속에서 꺼내는 그런 일을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철학이고 인간의 종교인데 그런 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왜? 혼을 구속하는 인간의 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이 존재를 지옥불 속에서 꺼내는 그런 일은 이게 프레셔스하다고 하는 말은 이게 rare 아주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금이 다 이게 온 거리가 다 금이면 저게 무슨 귀금속이에요? 그게 아니지. 얼마 없으니까 금이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을 구속하는 그 일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So precious.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이걸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장점, 좋은 거 이런 거 아무리 가져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금덩어리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뭐 다이아몬드가 부족하겠어요? 대통령 만약 뭘 갖다 줘도 하나님이 그거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가 그게 필요하겠어요?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죠. 아버지만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등록금도 해주고 뭐 시집장가 다 보내잖아요. 아버지만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인간 하나님 만들어 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믿어라.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은혜 시스템이고 기독교의 믿음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건 죄를 보면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지 않고는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너무 정결하셔서 죄악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서 죄를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참 너무 좋은 나라고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베풀어야 되니까 사람을 죽여도 뭐 해도 그냥 우리가 다 풀어줍시다. 그거 동의할 사람 있어요? 없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죄를 보면 반드시 죄를 징계하고 형벌을 줘야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대신 속죄 시스템이라는 걸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나 앞에 나올 때는 최소한 죄가 가려져야 된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짐승이 구약시대에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겪으며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의 가죽옷을 만드는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피의 속죄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중에 율법 시대가 돼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피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혼을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피를, 짐승의 피, 구약시대에. 예, 그렇지만 그거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 무결하게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의지할 때 속죄받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죽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죄를 해결하면 그러면 죽음의 문제,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속죄 제도를 만들고 이 피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내 앞에 나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믿음과 은혜,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동시에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위해 죽어 피를 흘리는 그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미한 거예요, 이게. 희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약시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게 짐승의 이와 같은 거 희생제물 드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불완전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와 이걸 다 잡아서 피를 흘려도 여러분 그 피가 죄를 깨끗하게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바칠 때 그 바칠 때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구약시대 염소와 황소의 피 자체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다. 오늘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오르니까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야 이 죄인의 혼이 대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믿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리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끝없이 드리는 짐승 희생 제물 드리는 거, 이거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없이 계속 그것만 드리겠어요? 또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건 과도기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인간에게 부과가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단 한 번에 그렇죠? 완전 무결한 피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대신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피로 안 돼요. 짐승의 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 완전 무결한 이 피가 흘려져야 그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대신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놓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서 예수님 형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서 공의가 만족이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가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유대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냐?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에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압제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들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죄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분이다. 근데 동시에 바로 그 밑에 가서 보면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이걸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인성으로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런데 신성으로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고 하는 게 다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냐. 아까 읽었잖아요. 인간의 혼을 구속하는 거는 너무나 귀중해서 영원 무궁토록 인간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의 힘으로는 인간의 혼을 구속하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 모든 예표들을 이룰 완벽한 희생예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희생 예물이 되신 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예물을 드린 바로 그분이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예, 피니시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뭐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로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이전에는 인간 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다 제사장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읽었습니다. 우리 소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분들 참 복음이 없고 구원을 모르는 그런 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속죄 복음 이거 깨닫고 많은 분들에게 이거 전하려고 애를 쓰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인데 여기 가서 보면 히브리서에 단번속죄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너무 아름답게 들어있어요. 그냥 읽으면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그렇게 솟아나오는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으니 이는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준 빵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성소라고 얘기하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감의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황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극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한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대신속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 6절 7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 이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돌아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으나 둘째 성막 이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며칠에 들어가요? 7월 10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7월 10일이 지금으로는 10월경이에요. 10월경에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에다가 그 피를 일곱 번 뿌렸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에 7월 10일은 레위기 16장 29절에 자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이것 즉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서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서 염소를 잡아 죽이고 황소를 잡아 죽이고 양을 잡아 죽이고 해도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뭐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만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만 보신 거예요. 잡아 죽여서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갖다 바쳤는데 그 바친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하게 하지 뭐 깨끗하게 치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찜찜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다. 개혁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시대를 여는 거를 개혁의 때, 영어로 Reformation, 종교개혁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11절에 그러나 구약시대 이와 같은 희생제사 예물 이런 것과 정반대로 180도 반대로 이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도 완전한 성막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 성도들의 모든 것까지 다 담당을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피에 의거해서 거룩한 곳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10번, 20번, 100번, 1000번 들어가는데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몇 번 들어가세요? 단 한 번 피를 흘리시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 무궁한 구속을 저를 위해서 얻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 보세요. 예, 죄들을 제거하거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해요. 구약시대에 그러한 그 짐승의 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양심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짐승의 희생을 아무리 드려도 그걸 단 죄들의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믿음만을 표현한 거예요. 믿음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2절 가서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이게 뭐예요?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흘림, 그걸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잠깐 덮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죄들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 사람보다 짐승이 훨씬 못하잖아요. 이 못한 걸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의 죄를 짐승이 어떻게 가려주고 어떻게 치워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한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린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냐. 짐승의 희생으로 죄가 다 완전히 깨끗하게 졌으면 뭐하러 자꾸 드리고 매년 드리고 죽을 때까지 왜 드리냐 말이에요. 예, 그게 이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드린 일을 구약시대 내내 반복을 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피 흘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올 때 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피를 흘려서 구원받거나 죄들이 용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시 잠깐 덮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 그게 믿음을 표출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도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면서 그런 믿음이 없이 가져온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갖다 바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도 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몇 번?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읽으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한 번, 영어로 once, 두 번, 세 번, 열 번이 아니야. 한 번 드려지는 거예요. 한 번. 그걸 우리가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11절, 13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구약시대에 많은 희생예물이 드려졌어도 그걸 죄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신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 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앉아계시는 거 왜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실 일이 끝났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 반복적인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사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매번 잡아다가 밑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죽이는 희생 예물을 드린 걸 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해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록책에 죄와 불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한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 죄와 불법들이 사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예수님이 단번 속죄 희생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 스스로 희생예물 피를 드리셔서 더 이상 죄들 때문에 바쳐야 될 이와 같은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고 뭐 십일조하고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로 이루신 그 일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올인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단번 속죄는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 오늘 구원받았는데 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내일 또 구원받고 구원받았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아까 뭐라 영원한 구속을 얻는 거예요. 천주교 민사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죄 짓고 나서 주일 예배 자꾸 드리면 내가 반복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자꾸 와서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번 예수님의 피를 신뢰해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17절,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18절에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절랑 10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허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십니다. 구원 받으면. 그래서 아무도 이 봉인을 이렇게 부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이제 죽잖아요.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다만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자식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징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임하지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래도 뭐는 잃지 않아요. 구원은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진선 어르신 구원의 확신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어르신을 볼 때마다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과 이거 모든 거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앞날을 내가 모르는데 지옥 갈 그런 운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스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